오늘 공산주의의 본질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책을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님 또 그다음에 이승만 연구로 널리 알려진 이호 목사님이 두 분이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의 거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다음에 교회 해결책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오전 설교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제 이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참 인간이 아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부족하다. 저도 아는 게 굉장히 부족하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책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아는 게 부족하구나. 저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안토니오 그람시가 무엇이고 진지전이 뭐고 헤게모니가 뭐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난 30, 40년 동안 말 그대로 진지전을 펴면서 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는가 이런 것들 이 책이 없었으면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이런 거 책, 이 책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런 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기록된 그 이호 목사님의 그 글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참 이런 좋은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책도 짓기도 하고 또 직접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계몽한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말씀 저도 뭐 들어는 봤지만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특별히 시편 144편에 남아있는 말씀 이 강해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거를 살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저 자신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호 목사님의 이 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했고 이 책으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두 번 정도 마르크스주의와 성혁명 요새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데 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런 거 하고 이 모든 것들 또 뒤편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그 기독교인들도 이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해서 그래서 두 번이든 세 번 정도 더 이 공산주의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을 이제 제가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진지전 말 그대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오랫동안 적과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일, 이런 전술을 피는 거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그다음에 헤게모니 작전이라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계급투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에서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는데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혁명, 뭐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후진국가에서는 일어나는데 선진국에서는 그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을 하고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 놓으면 그러면 결국 그 사회가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의 문화, 역사 등에 파고들어야 된다. 영화 속에 파고들어야 돼. 공산주의란 말 안 붙여도 됩니다. 음악에 파고들어야 돼. 책 속에 파고들어야 돼. 방송, 언론계에 파고들어야 돼요. 심지어 교회, 신학교회까지 들어와서 좌익 종북 세력을 만들어 놓는 이 진지전을 30년, 40년, 50년을 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가 공산화가 된다. 지금 이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진지전에 당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헤게모니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조금씩 조금씩 패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결국은 그 사회가 공산화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당시 386세대라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30년, 40년 동안 진지전을 펴왔어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지전을 펴왔어요. 말 그대로 지금은 헤게모니를 장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지전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회주의 원리, 사회주의 원칙이 그냥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 그 다음에 헤게모니 장악,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그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오늘은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진지전이 실제로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현실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산성을 구축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망대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기독교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이 내용이 시편 144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 말씀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가 다 이호 목사님 나와 있는 그 책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다만 정동수 목사라고 한 그런 사람의 이러한 그 음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열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 목사님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런 작전 이걸 살펴봤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첫 번째 책 출판 분야를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호 목사님 그 글에 가서 보면은 책이 나오는데 책을 이제 책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지난 30년, 40년 동안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점점점점점 그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책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점점점점 지식이라는 책은 100만 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근데 2017년에 저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뒤에 가서 보면 대화도 나오고 뭐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그 책의 이름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부터 3년 전 이때 할 때 100만 권이 넘게 팔렸는데 후속작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가서 쳐보니까 200만 권이 팔렸다. 후속작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전달해 준 그런 그 책입니다. 자,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2017년 3월 28일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인문학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건강하게 먹고 살고 자신의 취미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 지식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 최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내가 기록을 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문학 철학 몰라도 되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데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소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이 저자가 이야기한 최소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최소 지식. 최소 지식에 대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최소 지식은 뭐냐. 철학 이런 게 아니라 계급 갈등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급 갈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신의 노동력이 아니라 타인의 노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건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급이 존재하고 반대로 이들의 생산수단에 고용이 돼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프롤레타리잖아요.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이 둘의 이익은 서로 크게 대비가 됩니다. 이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뭐겠어요? 마르크스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제목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 들어있질 않아요. 제목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검색하는 데다. 이렇게 넣어봤더니 당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도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은 한마디로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론,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부르주아가 있고 마르크스 이렇게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내용을 이 안에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100만 권.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책을 줘서 그래서 지금 200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지전이라는 거다. 이게 바로 진지전. 그래서 이호 목사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베스트셀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최소 지식을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 최소 지식이 뭐냐. 계급 갈등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급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언급하는 최소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레닌이 이야기하는 거,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사회주의 원리 아니면 사회주의의 그 원칙들이 사회의 상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조정래 같은 그런 작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난 30년,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계급투쟁, 뭐 마르크스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됐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이호 목사님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해요. 저자의 책 제목을 한번 봐라. 제목이 뭐예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데 이 안에 제목에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있어요. 계급투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대화, 지식. 아,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들 이렇게 현혹되기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뭘 설파하는 거냐. 마르크스주의, 계급주의, 계급투쟁을 설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 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이 아니라 세뇌입니다. 세뇌. 어떻게 세뇌하면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서 어차피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지도자가 애국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 왜 내부 결속용 발언을 자꾸만 해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의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가.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 진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서 읽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저자의 맨 끝에 들어있는 그 의도는 뭐냐. 진보 세상이 온 세상을 바꿔놓는 말 그대로 마르크스주의 이런 혁명이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책을 그 안에 마르크스 뭐 이런 거 제목 같은 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주입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자, 이호 목사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의 인터뷰를 풀어보면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핏대를 올리느냐.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다. 그건 내부 결속용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을 뭉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거예요. 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자꾸 강조하냐. 수구 꼴통들이 애국심을 강조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 쓰면 애국심 강조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익을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다.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다. 이 사람의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오는 진보는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와 애국 세력을 이 작가는 은근히 비판하면서 좌파야말로 진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저자가 쓴 책 제목에 진보라는 말 없어요. 좌파라는 말 없어요. 공산주의, 그람시, 사회주의, 계급투쟁 이런 말 없어요. 대화나 지식 같은 듣기 아주 좋은 그런 말,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단어만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작전을 통해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대중을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다. 참 얼마나 예리한 분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 분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한국사 교과서로 채택했다고 하는 미래엔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자습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186쪽에서 273쪽은 근현대사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철홍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철홍 교수님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깊이 연구했다가 또 심지어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청춘의 한 시기를 불살랐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연구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진 이런 분이 여기 고등학교 한국사 자습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소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 한국사 자습서에는 놀랍게도 내가 대학교 때 그 운동권 공산주의 혁명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을 때 의식화 학습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 중 한국의 근현대사와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요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자습서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운동권 학생들이 공산화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 교과서 자습서에 버젓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가, 지주, 대지주, 독점자본, 도시빈민, 노동력 수탈, 수탈에 의한 계층분해, 민족운동의 주체로서의 학생, 노동쟁이, 봉건잔재의 파괴, 부르주아, 민주주의, 민족주의 혁명, 반제 항일투쟁, 사회주의 진영의 합법적 공간상실, 식민사관의 정체성론, 유물론, 계급갈등, 반제국주의 투쟁, 계급적 교육, 지주에 대한 투쟁, 계급투쟁, 토지집중, 예속자본과 프롤레타리안 문학, 보천보전투, 국유화, 사회주의적 개혁, 노동 대중의 해방, 무장봉기, 무상의무교육, 무상물수, 무상분배.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자습할 수 있는 이 자습서에 그냥 빼곡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앞에 자습서에는 공산주의다 뭐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 자습서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본인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식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 용어예요. 왜 그러냐? 김철원 교수님 자신이 몇 년 동안 이런 거에 심취해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용어를 고등학교 아이들의 자습서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이런 현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대개 상식 아니면 진리를 이제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시간에 너희들 좋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삼위일체가 뭔지 좀 알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뭔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상식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만일에 학교 수업 시간에 삼위일체 성령 충만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식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하니까 아 이게 삼위일체 성령 충만 이런 게 상식적인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적인 단어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를 이해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 그 사람 마음에 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기독교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의 친화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청소년 그 학습 자습서에 잔뜩 실어놓으면 꼭 공산주의라고 그 안에 적혀있지 않아도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도 학교 공부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공산주의적인 그런 용어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죠. 무상분배, 무상몰수, 무상의무교육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면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게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상식적인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학생들의 뇌에 그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상 파퓰리즘 정책 그렇죠. 무상으로 뭐 해준다고 하면 이걸 다 이제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일을 안 해도 공짜 받아서 살면 되겠구나 공짜는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이게 상식이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공산주의 용어가 가득 찬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 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20년, 30년, 40년 그 사회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진지전에 의해서 그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사회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제는 유관순을 뺐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유관순은 기독교인이니까. 그 대신에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를 대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이제 세탁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의 노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전체의 구조, 틀, 교과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교육 철학이 뭐냐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이라는 거 이 계급투쟁 이거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부모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산혁명이 정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있는 사람들 타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는 수많은 용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대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반증이냐? 이 좌익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지난 30년, 40년 동안 진지전을 펴갖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이제 영화 예를 하나 이제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람시의 그 진지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쳐놓았는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초롱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1986년 이후 김일성 그 주체 사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학생, 노동, 문화운동의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족으로 이해하는 좌파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인 주체사상파 그룹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주체사상파 그룹. 그 다음에 4년 후인 1986년에 주사파 혁명가들이 문화계로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천만 명 이상이 보는 그런 그 영화, 그런 천만 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봤던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좌경화된 영화라는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천만 명 관중을 동원했던 그런 영화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999년에 영화진흥공사를 해산을 시켰습니다. 영화진흥공사는 반공 우파 영화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이렇게 영화진흥공사를 해산시키고 뭘 만들었냐? 영화진흥위원회를 실체했어요. 여러분 벌써 위원회가 나오면 뭔지 아시겠죠? 좌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와 같은 그 단체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자,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또 만든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 그냥 계속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 소속으로 우파 원로 예술가들을 쫓아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문성근이다. 문성근이 무슨 말을 했어요? 백만 밀란을 일으키자고 선동했던 이런 사람이 문성근이에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남북영화교류 등 좌파들이 좋아하는 짓을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화계는 급격하게 좌경화가 됐어요. 수많은 반미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영화들 가운데 가장 우수작으로 뽑히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괴물입니다. 괴물. 역대 흥행작 가운데 8위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 영화를 제외하면 역대 6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냐? 2006년에 1,300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2006년에 1,300만 명. 줄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독극물을 먹은 물고기가 괴물이 됩니다. 주한미군이 독극물 뿌려서 괴물이 나왔다. 이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그럼 이런 영화 설정의 의미가 뭐냐? 주한미군은 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도 그렇게 돼 있고 안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주한미군의 독극물을 마신 괴물이 이번에 누구를 납치하나? 여중생을 납치합니다. 여고생도 아니고 여대생도 아니고 왜 여중생이냐? 미군 장갑차에 여러분 교수님 이순이 깔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 아시잖아요. 이게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여중생을 납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 이렇게 괴물이 여중생을 납치했는데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정부 당국은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군이 만든 괴물이 우리나라 국민을, 특히 그 여중생을 괴롭히는데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괴물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날뛰고 있는데 국가 공권력은 아무 제재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그 영화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란 영화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미 코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영화, 그런데 탑10, 뭐 탑20 가서 보면 다 이런 좌익 영화라는 거예요. 반미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를 친 것도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 얼마 전에 죽은 또 서울시장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괴물,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한강에 설치를 했어요. 언제 했냐? 이거 만들어진 지 한 9년쯤 지난 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서울시에서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10년이 지난 그 영화의 조형물을 여의도 한강공원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영화 괴물을 잊지 마세요. 10년이 지났지만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라는 일종의 홍보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영화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의도 한 공간에도 이걸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반미 영화는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강변을 걷고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불어넣는 일을 하루 이틀 사흘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호 목사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출판 분야의 책 이야기 드렸고, 100만 권, 200만 권 이상 팔린 그 베스트셀러 저자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말 그대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먹히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금방 살펴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준 용어가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셋째는 반미 영화, 괴물이라는 이런 반미 영화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이 좌익 세력들이 이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영화가 만들어진 지 10년 이후에, 지금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반미하고 자본주의 타도해야 된다고 한 이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그런 일을 지속을 해왔다. 이호 목사님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의 현실, 이 대한민국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눈부시게 성공한 사례다. 계속해서 진지를 펴놓고 모든 분야에서 두드려 엎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30년, 40년이 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또는 친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안보, 국방 각 분야에 헤게모니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호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진지전이라는 게 있다. 모든 분야에 진지를 쌓아놓고 계속해서 적이라, 그들의 적이라는 건 기독교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적이라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적이군요. 이 적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이렇게 주업해 온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영화를 읽든지 텔레비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든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지 않으면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연속극, 영화, 드라마 속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자기 형 김정남을 암살하고도 이 김정은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호감도 70%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게 마귀의 자식으로 정말 지난 한 70년 이상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2,500만, 뭐 3,000만 이런 그 동포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저렇게 몰아넣고 있는 저자를 70%의 사람들이 호감 있다고 보는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30년, 40년 동안의 진지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김정은 친화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문화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좌익에 의해서 세뇌되고 있다는 이런 거, 이걸 특별히 누가 기억을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광화문 갔다 그러고는 뭐 이거 교회에서 뭐 하고 그러면 이걸 극우라고 몰고 있어요. 심지어 미래통합당 뭐 주호영 대표 이런 사람들도 그게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뭐 세상 사람들 얘기로 따지면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무슨 극우예요, 여러분. 물건을 때려 부셨어요. 뭐 무슨 폭력을 사용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죠? 본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한 거, 이런 게 무슨 극우입니까, 이게. 이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지.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극우로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와 같은 진지전, 이게 30년, 40년 지나면서 이런 뭐 민주노총이라 횃불 들고 나가서 촛불하고 이런 건 이거는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예,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극우고, 그렇죠, 말 그대로 반동분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런 것이 각인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김현우라고 하는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책을 쓰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그 68혁명에서 유럽과 중남미의 좌파 정치에서 해방신학과 교육학에서 대학문화를 추구하는 미디어와 저널에서 그리고 여성주의, 보통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성주의 운동과 각종 소수자 운동에서 그람시, 아니면 그람시가 이야기한 이런 진지전, 이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람시의 이름을 달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불쑥불쑥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녹아서 흐르기도 한다. 이게 좌익에 심취한 안토니오 그람시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람시 이름을 달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람시 이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김현우라는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 책을 쓴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전에 페미니즘, 여성주의 운동에 그람시의 모습이 보인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 페미니즘 운동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맹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람시라는 명찰을 달기도 하고 달지도 않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그람시가 지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통해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아주 젖어서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가르치셨던 이용훈 교수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이나 단어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져있다. 그 단어나 개념이 뭐냐?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과서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자유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알고 있듯이 현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개헌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본인들은 다 공산주의라고 얘기 안 해요. 다 민주주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는 그냥 공산주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국명이 뭐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저 북한도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공화국 여기 민주주의는 뭐예요? 여기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공산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르치지 않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준법정신입니다. 법 지키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미국은 준법정신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미국 학생들이 노는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호 목사도 5년인가 미국 가서 이제 살다 왔어요. 입시지옥이란 한국과 달리 아이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놉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는 꼭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뭐냐? 세금 잘 내야 된다. 두 번째,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 세 번째,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지키게 만들어도 이게 정말 훌륭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금 잘 내고 법 지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이런 훌륭한 시민이 되는 거.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인생의 기본이 되는 자유와 준법정신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준법정신을 배우지 않으니까 법을 어기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그런 사회가 돼요.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서 폭력을 경찰에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영훈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이런 자녀를 그냥 받아주는 이런 풍토는 이런 교육의 토양에서 길러진 것입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개인, 이거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독자성에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국가가 먹여주는 대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겠다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나 무리에 섞일 때는 안락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럼 결국 그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 땅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이게 확산이 되며 야금야금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세력들을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자주 도전의 이야기를 줍니다. 어떤 도전의 이야기를 주냐. 이승만 대통령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 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고 최강대국 미국과 맞짱을 떠서 굴복시킨 그 천재성과 용기를 먼저 배우고 그만한 실력자가 된 뒤에 그분을 욕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잘못한 거 많다고 욕해도 좋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20년, 25년 만에 3천만, 4천만이 넘는 사람을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말 그대로 능력과 그 열정을 배워서 박정희처럼 위대한 능력자가 된 다음에 실력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실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기성세대가 썩었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이런 비판만 잘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청년 세대가 보기에 기성세대가 형편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그 정도가 되기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이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이거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사는 게 이게 천국 다음에는 여기가 천국이어야지 대한민국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한번 국제시장 영화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예, 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능력자가 되어보니 기성세대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먼저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기성세대가 나쁘다. 예,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 이 젊은 세대가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과거 세대가 어떤 것을 했는가를 배워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배우고 그렇죠? 배울 걸 제대로 배우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래야 나라가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개인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호 목사님. 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진지전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됐는가. 이 내용이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진지전을 편다 그랬어요. 진지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지전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산성을 구축하고 망대를 구축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들의 전략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뭐로 바꾸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런 일 누가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진지전을 어떻게 펴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4편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도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하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대개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만 우리가 배우는데 여기 지금 다윗의시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기독교를 지키려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진보고 인권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냐. 동성애가 합법적인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을 강조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론 나의 사랑이 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요새.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출자, 전쟁할 때 구출해 주시는 분, 나의 방패. 그렇죠? 이런 하나님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데 필요한 거예요? 싸우는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싸우는 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 이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라고 한 사실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냐? 싸워야 그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시편을 지었냐?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한 건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출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지금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하고 싸웠어요. 그들의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144편이다. 사람들에게 흐리멍덩한 이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몰랐는데 너 불교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로 비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고 싶어도 요새가 못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덩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요새가 되어주고 싶어도 요새가 되어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는데 무슨 요새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요새가 뭐예요?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만 요새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반대하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와 같은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높은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요새, 높은 망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산성으로 돼 있어요. 나를 구출하시는 분, 방패 이런 거 나오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떠한 전략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그래요? 진지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진지가 여기 나와 있는 요새예요. 산성이에요. 높은 망대예요. 방패예요. 싸움을 위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지 아니에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진지전을 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 이거 지키려고 한 사람들 망쳐놓았듯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요새를 세워놓고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산성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투쟁을 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시편 144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아 이게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구나 오늘 놀라운 걸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시편 143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거기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모독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부자도 많았어요. 박사도 많았어요. 장군도 많았어요. 정치인이 많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박사고 장군이고 왕인데도 모두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 명을 받고 자기 형들에게 뭐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하면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그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보게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외치고는 말 그대로 지금 시기에 가면 짱돌 몇 개 들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부자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문화인, 예술인, 종교인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엔 누가 없었냐?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싸움이 벌어질 때 오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사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평생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웠더니 다음에는 사울이 공격해서 사울의 공격을 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요. 많은 대적들이 반격을 합니다. 반격해서 몰려오게 될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삼았어요. 자기의 산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다윗이 시편 144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구출사시오, 나의 방패시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 도다. 열심히 주님의 싸움을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자들을 다윗의 밑에서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성에서 진지를 구축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출신이에요?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모욕당했던 어느 면에서 천덕꾸러기에 지나지 않는 목동 출신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44편 15절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 그저 모든 것들이 부유하게 된 그 백성, 대한민국이 그러한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 백성은 행복한데 어떤 백성이 행복하냐? 참으로 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대통령 선서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요. 그 성경 구절 읽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144편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소련은 스탈린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북한은 김일성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가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이 돼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난 30년, 4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여기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마귀 이런 괴계들 다 물리칠 줄 아는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